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늘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는 계획된 도발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터키와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들 것이라며 오늘 계획돼 있던 터키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터키의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는 의회에서 터키는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자국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이었다며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영토에 추락했지만 피격 당시에는 터키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벗어난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 통신에 미국은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전투기들의 피격되기 전에 시리아 영공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외교관들은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에 러시아 전투기가 공격을 받은 뒤 시리아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전투기에서 피격 당시 낙하산을 이용해 비상 탈출했던 조종사 한 명이 시리아 군에 구조돼 라타키아주 러시아 기지로 이송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는 그러나 또 다른 조종사는 처참히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터키 접경 지역인 시리아 라타키아주에 고성능 S-400 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오늘 대통령 경호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폭발해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튀니지 보안당국은 이번 폭발은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며 아직 폭탄이 터진 것인지 혹은 폭격을 받은 것인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지 카이드 SFC 튀니지 대통령은 비상강요회의를 개최하고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튀니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어제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탑승자 18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아프간 보안군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간 정부군이 주도하는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파르얍주 파시툰코트 지역에 헬리콥터가 추락했으며 탈레반 반군들이 탑승자 가운데 3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헬리콥터는 민간 소유의 MI-17 기종으로 기술적 문제로 비상 착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탑승자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나머지 인질들은 안전한 곳에 수용돼 있으며 조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대륙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경찰관들을 홍콩 종착역에 파견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홍콩 웨스트 카우룽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오는 2018년 이후 개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홍콩 관리들은 중국 경찰이 웨스트 카우룽 역내에 법 집행을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철도역에서의 법 집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홍콩 간 오랜 지침인 일국양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우룽 시 의원들도 즉각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경찰의 홍콩 배치 계획은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부터 케냐와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첫 공식 순방에 나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해 국회의사당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등 정부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은 케냐 주재 로마 교황청 대사관에서 종파를 초월하는 모임을 주재하고 오후에는 나이로비 대학에서 대규모 미사를 열 예정입니다. 교황은 이어 우간다에서는 기독교 순교자 성지를 방문하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슬람 사원과 난민 수용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내일 당국회담 개최 문제 논의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습니다.
실무 접촉 잘 이행을 하는 것이 파리 합의의 이행의 첫 단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한국 정부는 이번 실무 접촉이 당국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중국 당국에 의한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7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2중 3중의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과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내일 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갖습니다. 한국 정부는 판문점에서 열리는 이번 실무 접촉이 8.25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26일 열리는 남북 실무 접촉이 남북 간 8.25 합의 이행의 첫 단추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실무 접촉 잘 이행하는 것이 그 8.25 합의의 이행의 첫 단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이번 실무 접촉이 당국 간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24일 서울에서 열린 예비역 장교연합회 창립식 축사에서 한국 정부는 8.25 합의를 잘 이행해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8월 25일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활성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은 성사됐고 민간교류 활성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비롯해 남북 간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당국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실무 접촉에서는 당국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실무 접촉에는 한국 측에선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3명이, 북측에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황철 부장 등 역시 3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 측 대표단은 26일 오전 8시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북측과 실무 접촉을 갖게 됩니다. 남북한이 실무 접촉에서 당국회담 개최에 원만히 합의하면 서울 또는 평양에서 고위급 당국회담이 개최될 전망입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릴 경우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21차 회담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현안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또 경원선 복원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건립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센터장입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장 큰 관심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드레스덴에 가서 말씀하신 민생 인프라, 그게 아마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오이사 문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아마 요구할 수도 있겠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당국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해 회담이 열린다면 다음 달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며 12월을 넘길 경우 내년 남북 간 정치 일정 등으로 회담 개최가 한동안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가 중국 당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서한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체포돼 중국에 인도된 탈북자 9명이 강제 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지도자들에게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이들 탈북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원하는 나라에 망명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박 대통령이 중국 측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구금된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고문과 폭력이 가해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박 대통령은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돼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즉각 중국 지도자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는 이들 탈북자 9명이 북중 접경 지역인 툼원으로 옮겨졌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제 북송이 어느 때든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7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중한 상납금을 보충하기 위해 2중, 3중의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이다혜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통일에 대비한 접경지역 북한 노동력 실태조사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논문에서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중국 옌벤 지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의 70%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월과 10월 이 두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연해주에선 한국 외교부 총영사와 연해주에 진출한 한국 농업기업 관계자들 그리고 옌벤에선 현지 북한 노동자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 측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액수는 해당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이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양쪽 사례에서 모두 70% 정도를 북한 당국에 상납하는 게 제도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연방지구에 북한 노동자들에게 배당된 월 상납금은 미화 250달러에서 550달러 정도로 월 700에서 800달러 수준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건축기술자들도 상납금을 내고 나면 개인 몫으로 100달러 정도만 남는 실정입니다. 중국 옌벤 지역도 사정이 비슷해 월 임금 수준이 중국 돈 약 2,000위안, 미화로 300달러가 조금 넘지만 상납금을 빼면 실제로 받는 임금은 100달러 수준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러시아에선 임금 수준이 낮은 단순 건설 노동자들의 경우 이런 과중한 상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따로 일자리를 구해 이중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구직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그 극동 지역이 워낙 건설 쪽으로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북한 분들이 건설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이제 거긴 도시잖아요. 시골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에서 이제 뭐 아파트 공사나 수리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데 가서 이제 알바 비슷하게 일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러시아와 달리 북한 노동자들이 주로 제조업에 종사해 공장과 기숙사를 중심으로 활동 공간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 노동의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10명으로 한 조를 이루고 여기에 한 명의 관리자가 붙어 이들을 감시하고 생활구역도 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일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에 체류하는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더 발전된 형태를 체험하게 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중국 모두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북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이들 지역으로의 북한 노동자들의 유입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웅입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국군이 중첩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은 이와 함께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만큼 중첩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태세 BMD를 갖춰야 한다고 25일 한국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에서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이 상층과 하층 방어체계 모두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상층 방어체계와 하층 방어체계로 나뉘는데 상층 방어체계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가 대표적인 무기입니다. 한국군은 현재 하층 방어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 포럼 연구위원은 스카파로티 사령관이 언급한 BMD가 상층 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BMD 정도의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를 사드 도입하고 곧바로 연결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SM을 도입하게 되면 그것도 상층 방어에 해당하니까.
한국 정부는 현재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순진 한국합참의장은 현재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전력화를 추진하는 무기체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KMD 체계에서 사드 이전에 우리 군이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이 있습니다.
이순진 의장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국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사드 배치는 군사적 효용이나 국익을 고려해 한국 주도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또 일본의 한반도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해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미한일 3국이 서로의 주권이 있다는 걸 잘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하는 연합사령관이 한반도에서의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주권 존중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영국 정부가 국제안보의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 최대의 안보 동반자로 역할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23일 2015 전략 국방 안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영국의 위협이 되는 국제 안보 환경과 앞으로 10년간의 대응 계획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5년 만에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국제 위협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꼽았습니다. 북한은 21세기에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추구는 심각한 우려라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핵 문제를 테러와 기후변화 등 여러 국제 도전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며 특히 중국과 이런 도전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 활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비판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개발, 교육, 문화 분야 등에 대해서는 지원과 교류를 하는 비판적 개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해양과 사이버 안보, 극단주의 테러 폭력 대응, 기후변화 등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안보 동반자로 국방과 정치,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를 환영하며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일본의 더 큰 역할을 지지하며 해적 소탕, 재난 구호 활동 등 국방 협력과 방위 산업 등에 대해 장기적인 협력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영국과 중국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더욱 심화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게 영국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확산과 조직 범죄, 사이버 범죄, 불법 이민 같은 안보 사안에 대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고위급 안보 대화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 지역 분쟁을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근거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간 테러 척결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1,780억 파운드, 미화로 2,682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같은 공격에 대비해 5천 명 규모의 두 개 강력 타격 여단을 2025년까지 신설하고 2023년까지 F-35 스텔스 전투기 24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의 핵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31억 파운드, 미화로 46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주요 지역의 테러 대응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1,900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25억 파운드, 미화로 37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 대비 2%대로 유지하고 있고 2014에서 2015 회계 연도의 국방 예산은 미화로 518억 달러에 달합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 원자력 협력 협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오늘 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 각서를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42년 만에 개정된 새 협정은 두 나라 간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그리고 협정의 구체적 이행 등을 담은 두 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협정은 한국 측이 보유한 시설에서 일부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이른바 장기 동의에 합의해 핵 관련 연구개발 활동에서 한국 측의 자율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항공사가 상하이에서 평양을 오가는 전기 노선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당국이 승인하면 내년 2월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최대의 저가 항공사인 중국의 춘추 항공이 상하이 평양 노선 정기 운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춘추 항공이 일주일에 네 차례 상하이와 평양 왕복 운항을 신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춘추 항공의 존어선 허트 사회 마케팅 국장이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항공 관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24일 익명을 요청한 춘추항공 대변인을 인용해 춘추항공이 내년 2월부터 일주일에 4차례 상하이 평양 노선 왕복 운항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 민항 총국과 북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서 북한의 고려항공이 관광 성수기에 상하이 평양 노선에 전세기를 운항한 적이 있다며 당시 수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취항계획이 승인되면 춘추항공은 상하이와 평양을 정기 운항하는 첫 항공사가 됩니다. 현재 북한의 고려항공은 평양에서 베이징과 선양 노선을 운영 중이고 중국 국제항공은 베이징과 평양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설립된 춘추항공은 중국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의 저가 항공사로 중국 국내 노선은 물론 일본과 한국, 홍콩, 태국 등 90여 곳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는 기내 서비스를 줄이거나 보유 항공기의 기종을 통일해 유지 관리비를 줄이는 등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기존의 항공사들보다 낮은 운임으로 운행하는 항공사를 말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이 소장한 희귀한 북한 자료들이 한국 국립도서관의 지원으로 전산화됩니다. 전산화는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출판된 북한 간행물들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색인을 구축하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이 미 의회 도서관의 북한 자료 전산화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이기복 학예연구관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의회 도서관에 보관된 북한 자료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체계적인 보존과 전산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60여 종, 1,000여 권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북한의 그 전기 간행물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선여성이라는 창간호도 있었고요. 인민교육이라는 그 자료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아마 북한에도 없는 세계 유일본의 그 귀중한 자료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귀복 학예연구관을 비롯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 전문가들은 지난달 말 워싱턴의 미 의회 도서관을 방문해 사흘 동안 북한 전기 간행물의 종류와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출판된 잡지와 신문, 단행본 가운데 6.25 전쟁 당시 소실된 귀중한 자료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는 한국과 북한에도 없는 아주 희귀한 자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오래된 그 잡지들이라 훼손 우려도 있고 좀 더 과학적인 보존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60년 넘게 밴 세월의 흔적을 최소화하고 방대한 자료를 컴퓨터에 일일이 입력해 색인을 구축해야 하는 더디고 고된 작업입니다. 이기복 학예연구원은 미 의회 도서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전산화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뒤 승인과 계약 절차를 거쳐 12월부터는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잡지 1만 천여 권, 총 33만 쪽에 달하는 분량을 3년 안에 복원하고 전산화한다는 큰 그림 아래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의회 도서관의 희귀 북한 자료들에 대한 보존과 전산화 노력은 이 도서관에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 소냐 리 수석 사서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3만 9천 달러를 지원받아 관련 프로젝트를 만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 동안에 했던 그 North Korean Serials Indexing 프로젝트가 지금 중단이 됐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3만 4천 색인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임시 채용한 사서와 함께 단 두 사람이 2년을 꼬박 매달려 전체 자료의 10%를 전산화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던 지원이 1년 만에 끊겨 이듬해에는 의회 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버텼지만 이마저 중단돼 2012년 5월 작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소냐 리 사서의 노력이 알려지자 전 세계의 저명한 한국학 전문가들이 관련 프로그램을 되살리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안드레 슈미드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 찰스 암스트롱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등 10개 나라 출신 학자 36명은 지난 2012년 4월 제임스 빌링턴 의회 도서관장에게 북한 자료 전산화 작업을 적극 지원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전기 간행물 외에 모든 자료의 전산화가 완결되려면 적어도 6년에서 7년의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1년에 6만 달러, 모두 42만 달러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 측은 미 의회 도서관에 북한 자료가 전산화되면 북한을 연구하는 전 세계 연구자와 학생, 대북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 등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 흩어진 한국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외국의 많은 그 한국 사서분들과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협력해서 이와 같은 사업이 더 발전되고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기복 국립중앙도서관 학예연구관은 이번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미 의회에 보관된 다른 남북한 자료들도 모두 분류해 복원하고 전산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분단 70년 남과 북의 사람, 제도, 인프라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해 논의하는 행사였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 이산가족 모임도 이제 금강산을 서로 시작되고 뭐 이런저런 계기로 해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대학교 2015 통일기반 구축 연합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분단 70년 남과 북의 사람, 제도, 인프라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첫날은 개회식과 함께 제1부 사람의 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했고 둘째 날은 제도의 통합과 인프라의 통합을 다뤘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최규빈 박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서울대학교 안에서 저희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올 한 해 통일기반 구축사업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많은 사업들, 프로젝트들, 연구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서로 공유하고 발표해서 서로의 성과들을 함께 살펴보고 저희가 차후에 어떤 분야들, 어떤 것들을 좀 더 준비해야 될지 서로 생각해보는 그런 취지로 제가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 연설로 시작했는데요.
위원회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애로가 있는지 하는 걸 잠깐
기조 연설에 이은 토론 첫 번째 부문은 몸 신체인데요. 북한 의료 인력 개발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의 서대현 교수는 먼저 통일보건 의료인 종류와 양성체계 및 특징에 대해 발표하고 탈북민 의사의 한국의사 면허 취득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임상의사와 중의사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 일반 임상의사는 5년 6개월 졸업하지만 중의사는 3년 졸업하고 나서 소위도 호담당 의사를 하는데 이 호담당 의사가 이제 북한에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이것을 일반 임상학부 출신으로 다 치우기가 곤란하니까 중의사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그렇지만 중의사는 환자 약 같은 걸 처방할 수 있는데 권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뭐 처치하는 종류도 좀 제한이 있고요. 또 승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두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 중의사였는지 정말 의사였는지 구별이 사실 하기가 좀 힘들다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서대현 교수는 또 탈북민 의사의 한국 적응 지원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기반구축 모델과 제도구축 모델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기반구축 모델에서는 이런 보건의료인 양성기관의 종합적인 현황 파악 그리고 자료 축적 같은 걸 알아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DB화하고 일시행사 데이터와 인물 파일화하는 것이고요. 제도구축 모델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남한 정부 관련 제도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정신적인 지원도 하고 또 아까 코디네이터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춤 교육 그리고 이분들이 의사면을 준비하는 동안에 어떤 직업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면 더 좋겠죠.
윤지현 대북 영양정책지원실장은 북한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통일 이후에 각종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들을 지금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료비용이고 이러한 의료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양 개선에 대한 영양 상태 개선입니다. 1000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돼서 48주 동안 있는 시기 플러스 태어나서 2년 365일 곱하기 이틀을 한 날짜가 1000일이기 때문에 이 1000일 동안에 영양을 지원을 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두 번째 부문인 마음과 정서에서는 통일평화연구원의 최규빈 박사가 문화를 통한 남과 북의 소통, 음악, 공연예술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탈북민 종합예술제의 사례를 들어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하면서 저희 통일평화연구원이 이번에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남과 북의 사람들 음악으로 공감하다라는 그 음악과 공연예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저희가 특별히 탈북민들을 모시고 한국에 오신 탈북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문화와 예술 영역에 계신 분들을 서로 모셔서 저희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사회문화 단체와 그 탈북자분들 예술인들과 그냥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구성원들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문화 예술 행사를 기획했던 겁니다.
세 번째 문화 소통 부문에서 발표한 이용덕 미술대학장은 예술을 통한 통일 접근, 베를린 본홀머 거리 설치 작품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광복 70주년 맞이하고 독일은 이제 통일 25주년이고 그런데 보니까 26주년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독일 그 장벽이 최초로 무너졌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1989년인데 11월 9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장벽이 열렸는데 그 열린 11개월 만에 통일이 된 겁니다. 사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모든 중요한 일들이 사소한 일에서부터 출발이 돼서 어떤 큰 일까지 벌어지는 거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뭔가 좀 우리 통일을 기원하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뭔가를 좀 기원하고 오자.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제가 이제 그 작품을 제작하는 쪽으로 참여하게 됐고, 거기 이제 장벽에다가 우리나라의 소술 때문이죠. 소술 때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벽은 차단의 상징인데 문은 소통의 상징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가미어 내가 네 개 있습니다.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정치법제도. 특별위원회가 규정상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특별위원회는 구성을 하지 않고.
학술대회 둘째 날인 25일에는 법과 교육, 의료와 지식, 공간과 에너지 부문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러시아 외무장관은 터키의 자국 전투기 격추가 계획된 도발이지만 터키와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대적인 군 개편 작업에 착수했고요. 또 중국에서 최근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고위 공무원들은 평균 미화 76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터키는 러시아 전투기가 경고를 무시하고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입장이었고 러시아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추가로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까?
러시아는 여전히 자국 전투기가 시리아 상공을 비행했고 터키 영공에 침범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키와 러시아가 각각 격추된 전투기의 비행 경로를 공개를 했는데요. 서로 공개한 경로가 다릅니다. 터키가 공개한 경로에 따르면 터키 영공을 지나간 것이 분명한데 러시아군이 공개한 경로를 보면 터키 영공을 우회해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한쪽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편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터키의 주장대로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관계자는 러시아 전투기가 17초 정도 터키 영공을 침범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러시아 전투기가 국경에서 2km 안쪽으로 17초간 비행했다는 터키의 주장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미군 관계자가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영공을 침범했지만 격추된 곳은 시리아 상공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이 되는데요. 사실이라면 터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격추된 러시아 수호 24 전투기가 항로를 바꾸지 않고 비행을 했고 그러자 터키 F-16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요격이 이루어진 점은 터키 영공을 빠져나간 후에 시리아 상공에서였던 것으로 같고요. 터키군은 당초에 이제 러시아 전투기 두 대가 접근을 했고 한 대는 터키군의 경고에 항로를 바꿨지만 다른 한 대가 그대로 비행을 하면서 요격을 했고 비행기의 잔해는 시리아뿐만 아니라 자국인 터키 영토에도 떨어졌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자, 한편 이 비상 탈출했던 러시아 조종사 가운데 한 명이 구출됐다는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군 관계자가 오늘 확인한 내용인데요. 어제 격추된 수호의 24 전투기는 복자식으로 두 명의 조종사가 타는데 전투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조종석에서 조종사들이 탈출을 했고 이 두 사람의 낙하산이 정상적으로 펴진 모습이 당시 경추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은 시리아 내 투르크멘 반군에 의해 사살이 됐고요. 나머지 한 명은 시리아 정부에 구출이 됐고 라타키아의 러시아 기지로 복귀했다는 게 러시아군의 공식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조종사들이 이제 탈출한 후에 이들을 구출하기 위한 헬리콥터가 현지로 갔다가 시리아 반군의 공격으로 추락하면서 한 명의 추가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러시아가 어떤 대응을 할까도 주목이 되는데요.
네, 이 러시아가 이번 자국 전투기 격추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지만 군사적 충돌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많은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늘 터키의 자국 전투기 격추는 계획된 도발이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러시아가 터키와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는 터키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경고했고요. 라브로프 장관이 어제 격추 사건 이후에 예정됐던 터키 방문을 취소했지만 터키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군사적 충돌은 부담이 될 테고 그렇다면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러시아가 즉각 발표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앞서 터키 전투기의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요. 자국 전투기 보호를 위해서 시리아 라타키아에 개량형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타키아는 이번에 전투기가 격추된 터키와의 접경과 매우 가까운 곳이고요. 따라서 러시아의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배치는 터키에게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쇼이그 장관은 또 앞으로 러시아 전투기가 공습 임무를 수행할 때 지금까지는 단독으로 출격을 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다른 전투기의 엄호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도 다른 전투기로부터의 공격을 의식한 그런 조치이죠.
예.
한편 러시아가 앞으로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 등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자국민에게 터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예. 자, 한편 이 터키도 역시 긴장 고조를 원치는 않는다라는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늘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사건 관련해서 어젯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했는데요. 긴장 완화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나토 동맹국인 터키의 자주권을 지지하며 자국 영공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지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나토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터키의 자주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이 시리아에서 ISL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현재까지는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이 올랑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알렉산드로 올로프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가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러시아는 ISIL을 공격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미국 등 모든 국가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주 ISIL에 의한 파리 연쇄 테러로 13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러시아도 지난달 말에 ISIL 연계단체의 폭탄 테러로 자국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으로 224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주 푸틴 대통령이 직접 테러 세력에 대응한 프랑스와의 군사협력을 지시하기도 했는데 아직은 입장에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어제 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를 조금 전해를 드리면은요.
예.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L을 겨냥한 공습을 늘리고 또 정보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두 정상은 특히 함께 ISIL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사드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는 공동의 입장도 확인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 ISIL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에 유엔 안보리에서 관련 결의안 채택을 이끌었고 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난 데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또 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차례로 만나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대대적인 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어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군개혁소조 전체 회의에서 군 개편 작업 착수를 공식화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회의에는 군개혁소조 조장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민해방군 4총부, 또 7대 군구, 해군과 공군, 전략미사일 부대 등 주요 지휘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런 방침이 공개가 됐고, 계획에 따르면 중국군이 현행 7대 군구 체계를 동서남북 4대 전략국구 체계로 변경하는 등 상당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군 개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 주석이 그동안 군 개혁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서는 10년 넘게 군대 개혁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되어 왔고, 특히 전력 현대화, 효율화를 위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기존 군 지휘부의 반발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시 주석은 앞으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될 개편 작업을 군 지휘관들이 따라야 한다면서, 군 개편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현대적인 군대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군 개편이 오랫동안 바라온 숙원 사업이라는 점도 이번 전체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군 개편이 이루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회의에 참석한 지휘관과 정치위원들에게 3개 대군구가 해체되고 국방부의 권한이 강화될 거란 방침을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7대 군구 체계를 동서남북 4대 전략군구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고요. 하지만 해군력은 강화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총부 중에서 총참모부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 이렇게 나머지 3개 총부는 총참모부와 국방부에 흡수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시 주석은 지난 9월에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를 200만 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30만 명 정도를 줄이는 거고, 여기에는 17만 명의 장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군 개편으로 자리를 잃게 되는 장교나 병사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들 사이에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군 개편 작업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소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군 기관지 해방군보의 국방대학 교수와 연구원의 글이 이제 기고문 형태로 실렸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군 개편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담고 있는데요.
예.
교수는 이 군인 급여 또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군 감축과 군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군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요, 중국 관영 매체 웹사이트에도 실려서 외부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곧 삭제가 됐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 이후에 비리 혐의로 처벌된 최고위 공무원들의 처벌 내용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군요.
네, 중국 환구망이 2012년 이후 각종 비리로 낙마한 전직 성북급 고위 공무원들의 재판 결과를 분석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내용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예.
중국에서 성북급은 이제 다른 나라의 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원들인데요.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후에 이 부패 척결을 아주 중요한 그 움직임의 하나로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요. 시 주석 취임 이후에 이 성북급 고위 공무원 중에 22명이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특히 이 중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사람들의 평균 뇌물수수액 규모가 미화로 76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규모죠.
예, 정말 상당한 액수인데 형량은 어떻습니까?
22명 중에요, 징역형이 선고된 고위 공무원이 16명이었는데요. 무기징역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14명의 평균 형량이 14.3년이라고 하니까 꽤 무거웠습니다.
네.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류테난 전 국가에너지국장과 왕수이 전 네이멍구 자치구 통전부장인데요. 황구망은 이들 고위공무원들의 가장 흔한 죄명은 수뢰죄였고 15명이 수뢰죄에 해당됐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과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대부분 지역 흐리겠고, 평양과 양덕, 남포지방은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3도, 남포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는데요.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4도, 강계 최저 영하 7도에서 최고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 많이 끼고 곳에 따라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하 1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 장진 최저 영하 10도, 최고 영하 6도, 해산 최저 영하 9도, 최고 영하 6도, 원산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하루 종일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1.5에서 4미터로 역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며,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계속되는 폭력은 통제 불능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을 방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양측이 긴장을 완화하고 두 국가 체제 해법에 대한 약속을 나타내도록 고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양측이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전환점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일부 과격한 팔레스타인인들은 흉기를 휘두르고 총격을 가하거나 차량 돌진 등으로 이스라엘인 19명과 미국인 1명을 살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도 89명이 일부는 공격 과정에서 나머지는 이스라엘군과 충돌에 사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오늘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는 계획된 도발로 보이지만 러시아는 터키와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만들 것이라며 오늘 계획돼 있던 터키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터키의 아흐메트 다부토글루 총리는 의회에서 터키는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자극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자국군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국가 안보 차원이었다며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영토에 추락했지만 피격 당시에는 터키 영공을 침범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벗어난 일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한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통신에 미국은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 전투기들의 피격되기 전에 시리아 영공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외교관들은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에 러시아 전투기가 공격을 받은 뒤 시리아로 돌아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오늘 대통령 경호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폭발해 12명이 사망했습니다. 튀니지 보안당국은 이번 폭발은 공격에 의한 것이었다며 아직 폭탄이 터진 것인지 혹은 폭격을 받은 것인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지 카이드 에셉시 튀니지 대통령은 비상강요회의를 개최하고 30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야간통행금지령을 발동했습니다. 에셉시 대통령은 국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튀니지는 테러와 전쟁 중이라며 최근 치명적인 공격을 주도한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처에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번 공격을 비난하고 튀니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어떠한 테러 공격도 튀니지의 민주화와 경제 회복 노력을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 어제 헬리콥터 한 대가 추락한 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탑승자 18명을 인질로 붙잡고 있다고 아프간 보안군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간 정부군이 주도하는 인질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아프간 국방부는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파르얍주 파슈틴 코트 지역에 헬리콥터가 추락했으며 탈레반 반군들이 탑승자 가운데 3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헬리콥터는 민간 소유의 MI-17 기종으로 기술적 문제로 비상 착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탑승자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대륙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 경찰관들을 홍콩 종착역에 파견하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홍콩 웨스트 카우룽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는 오는 2018년 이후 개통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홍콩 관리들은 중국 경찰이 웨스트 카우룽 역내에 법 집행을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철도역에서의 법 집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홍콩 간 오랜 지침인 일국양제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